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 동쪽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해발은 한 518m 정도 되는 산지에 위치한,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견고했던 성읍 여리고에 비교하면 아이는 비교할 데도 없는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점령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적은 숫자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한 3,000명 정도를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아이성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점령하기 어려웠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 아이를 정복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어리 그리고 은 200세겔를 자기의 장막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진노하셨고 그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간, 그 한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새벽 예배에서 살펴본 유다서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초대교회에는 여러 명의 이단이 들어온 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단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들어왔던 몇 명의 이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의 이단이 초대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결국에는 교회 전체에, 결국은 백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울고불고 난리를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10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수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를 그 순간에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온 교회, 온 백성에게, 온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커다란 죄를 지을 마음을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댐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기는 작은 틈을 그 순간에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모양의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작은 문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음에 작은 틈들을 내버려 둔 채 그냥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정탐을 하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이성을 지금 공격해야 하는지,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공격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야 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앞에 두고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그냥 한 3천 명쯤 보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는데, 우리가 요단강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이런 작은 아이성쯤이야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앞에 놓고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그 교만은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성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 번 실패하고, 아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실패한 그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물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기도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돈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힘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도움들도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아이성 앞에 서게 되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그 성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서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가 숨겨놨던 모든 물건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다시 성결하게 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춰주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다리를 준비하지도 배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아이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릇을, 우리 스스로를 먼저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좋고 더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결한 그릇,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떠한 재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깨끗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있었던, 그들 속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한 뒤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서 보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같이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어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을 바라보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무리를 걸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을 바라보면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주셨던 것도 이 아이성 하나의 패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실패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더 이상 그가 놓여있는 상황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이성 같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아이성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막을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 가진 물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뭐 먹을 음식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공동묘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저기 보시라고, 아버지 저기 보시라고, 우리처럼 여기서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의 묘지가 바로 저기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거기에는 마을이 있었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아이성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만 확실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아이성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계속 대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교수들은 톨스토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기기관 발명한 제임스 와트는요, 얼간이란 소리를 들었고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초등학교 시절엔 낙제생이었고 아인슈타인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을 둔한 애로 취급을 했고요. 나중에는 다른 애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학교도 나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평가들 때문에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나머지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만약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광야로 나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자였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떼를 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귀에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포기하면 편하다라고 속삭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럴듯한 이유들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더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 아이성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던 아이성이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는 아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도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는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못한다고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는요, 실 감을 때만 쓰면 됩니다. 포기는요, 배추 셀 때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실패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도우신 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맡겨주실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저 그냥 한 3천 명쯤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한밤중에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도망가라 그런 그 말씀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공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공격을 합니다. 8장 여호수아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도망을 가라고 하셔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수 후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아이성은 우리가 앞장서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전쟁터에는 두 가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의 지도자는요, 돌격 앞으로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돌격하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3,000명 정도 그냥 군사를 보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8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 머무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의 앞장서서 아이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생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 외면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후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우리 가정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아이성은 다른 그 누군가가 점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앞장서서 점령해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낙심도 회복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을 때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아이성들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